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과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물이 거의 없고 땅이 척박해서 곡식이나 열매가 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지요. 이런 광야와 달리 약속의 땡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한대로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실한 열매가 풍부하게 맺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봤죠. 교회 내에서는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요. 포도송이 하면 이 주먹에 한 손에 달리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두 손에 이렇게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알이 큰 거봉이라는 포도 종류도 있지만 그래봐도 두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도송이 하나를 딴 그게 달려있는 가지를 두 사람이 장정 두 사람이 메어왔다고 하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탐스러운 열매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광야 같은 삶을 지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인생을 계획하며 젊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오히려 실패를 거듭해서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고 가족의 화목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는 생활 환경을 보면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말하는 분도 있었지요. 이처럼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가꿨는데도 마치 광야에 씨를 심은 것처럼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고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자단에 오신 성도님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런 고백할 거예요. 내 삶 열심히 살았는데 뭐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실 때도 꼭 부유한 가정은 아니어도 사랑으로 나를 키우신 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으면 참 감사하고 혹여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고 삶을 만들어갈 때 이제 성인이 된 것이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며 열심히 꿈을 꿉니다. 우리 결혼하면 성실하게 일하고 해서 이렇게 조금 지금은 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저축하고 해서 집도 이렇게 늘려가고 우리 아이 낳으면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웁시다. 이런 마음으로 꿈꾸면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세상의 집값은 자고 일어났더니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어서 내가 모아놓은 이걸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되겠고 또 내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계획하는 것처럼 성공을 계획하는 꿈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사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대충 살려고 아니면 불행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불행하려고 뭐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내 삶을 가꿨는데 대다수가 그래야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사실 대다수라기보다는 거의 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속사정을 모르고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참 행복하겠다,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이를 들어가 보면 가족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고 또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전함이 있고 아무리 육적인 것은 채워졌어도 내 마음은 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의 갈급함은 해소되어지지 아니하니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우울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서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심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서 물질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십니다.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그러니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때가 되면 부모의 손에 이제 안 되죠. 아무리 야단쳐도 도리어 더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니 가정이 파괴되기 전 어떠한 상황 속에 교회 신문을 받고 전도를 받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 한번 신이 계시면 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전도자가 너무 친절하니까 고마워서 교회 한 번만 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말씀 안에 내 마음을 적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권능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내가 변화되니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도 이 재단에선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지 못해 삽니다 하는 고통 속에 있다가 그 고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그 질병을 손으로 꼽아도 이 양손에 다 꼽히고도 부족한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치료받은 간증해보세요 라고 하면 옛날 이제 이 재단 왔을 때부터 그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예전에는요 이거 그래서 약봉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간증도 여러분 들은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다가 이 재단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치료받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니 치료받은 후 이제 병원 안 가고 건강한 삶을 삽니다 하는 간증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또한 소유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포도씨요, 포도나무인데 가나안 땅의 열매는 더욱 크고 탐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을 우리의 삶에서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법칙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려면 반드시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하지요. 오늘은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돌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돌밭은 길가밭보다 개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마음밭을 신속히 개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셔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똑같이 씨가 뿌려져도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지요. 지난 시간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곧 옥토밭 중에서 길가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길가밭은 단단한 마음, 즉 강팍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지요. 길가밭을 개간하려면 마음의 악을 버리고 의와 틀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노력해야 하지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곳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긴 하지만 흙이 얕아서 곧 햇볕에 말라 버리고 맙니다. 흙의 두께가 얇으면 흙이 수분을 지니기 어렵고 뜨거운 햇볕에 쉽게 달궈지지요. 더구나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린 싹이 말라 죽고 맙니다. 조금 뿌리를 내린 것 같아도 깊이 내리지 못하니 결국 싹이 났어도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을 나타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고 설명하십니다. 길가밭의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셨듯이 은혜도 받지요. 그런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오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환난이나 핍박이라 하니 꼭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들, 말씀이 현실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핍박하면 환난하면 꼭 신앙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괴롭힘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와에게도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지만 현실에 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불리익이 되거나 당장은 어려움이 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한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그냥 흔들려버리고 싹마저도 받았던 은혜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뿐 마음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지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의 수준은 시험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 중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고 참 은혜롭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참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고백도 들어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아니면 주변의 간증들을 들어보니 성도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참으로 있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어떤 경우 나도 그런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지금 등록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빠르고 신속한 치료의 역사로 중요한 병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등록한 지 한 주 되고 두 주 되고 한 달 되고 몇 개월 안에 있는 이 새신자들이 충한 질병들이 치료받아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체험합니다. 즉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려고 하니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일시적으로 흥분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분명히 치료받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중한 병들이라면야 내가 10년, 20년 고통받았던 질병들이라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라고 절대 의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뭐 이번 한 주간 고통받았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 집회에 참석했더니 고통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했는데 좀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한 일주일 지났으면 통증이 사라질 그런 문제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또 의심이 틈타는 일들도 봅니다. 의심 또는 판단하게 하는 생각들이 밀려와서 다시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지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통해 원수 사단이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심과 판단을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내 생각을 자꾸 사단이 주관하여서 은혜 받고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의심하게 하고 이거 우연의 일치인 거 아니야?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니야? 당신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잘 어려움을 극복했네 하면 또 그런 말에 혹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즐기던 취미나 여가 생활을 끊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결국 주의를 어기기도 하지요. 충만하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나 직장 상사 등 주변에서 핍박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은혜를 전혀 안 받았는데 그렇다고요? 아니요. 은혜도 받았고 치료의 체험도 해보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 아니면 뭐 시간의 변화, 주변의 사람의 말, 사단의 역사로 인해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자, 지금의 사례는 초신자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꼭 초신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며 은혜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듯 하다가도 사람들과 걸려서 서운함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이는 그 믿음이 육적인 믿음, 곧 지식적인 믿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나무에서 꺾인 꽃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의 싹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바로 마음밭에 박혀있는 돌 때문입니다. 이 돌은 쉽게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육,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비진리 중에서도 특히 돌처럼 단단해서 말씀의 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가로막는 것들을 가리키지요. 이 비진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육의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를 뜻하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이 길가밭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간혹 돌밭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고 예수님 편을 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나 이 직함을 놓치게 될까봐. 또 지금 유대교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기본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유대교에서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계산이 앞서니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였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세상 오락을 좋아하는 육의 속성이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교회 나와 예배하지 않아서 주일 성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상 닥쳐서 가정에서도 내가 GCN 방송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 몸은 이 앞에 지금 여러분들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돌들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돌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지요. 성령 충만할 때는 예물에 대해 만약에 건축 예물 이렇게 광고하면 기쁘게 동참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잃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예전에는 마음밭을 개간해서 돌돌도 빼냈는데 마음밭 개간을 멈추면 다시 그 마음밭이 피폐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예전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하실 거 없어요. 지금 어떠하냐? 지금 다시 내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내 마음의 돌들이 어딘가에서 다시 날아와 자리 잡고 있고 또 내가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으니 그만큼 황폐해진 모습들은 어떠한 돌들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돌이 여러 악의 형태로 자리 잡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돌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그것을 알아서 또 그렇게 기도를 잘 해야겠죠. 그런데 돌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돌밭이 아닙니다. 어떤 밭은 안반층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돌밭인데 안반이에요, 안반. 이 얼마나 두껍고 깊습니까? 자, 이런 안반층으로 자리 잡은 돌밭도 있고 어떤 밭은 자갈 같은 잔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또 밭마다 돌의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어떤 비질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먼저 돌밭 중에는 큰 돌이 깊이 박힌 돌밭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주교사, 구역장 사면도 감당했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면서 아 이제 다시 교회 나오셔야죠. 권면하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가겠다고 합니다. 또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전에 성령도 받고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예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속의 주이심을 마음에 믿었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연한 생각 속에 아 하나님 계시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지 내가 언젠가는 교회 돌아가야지. 또 어렵고 힘들면요 뭐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걸 저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고 주님을 영접하였다 하였는데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추억으로 내 예전에 신앙생활이 이랬는데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세상을 즐기고 싶은 정욕, 이런 마음의 돌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였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그만큼 비질리의 돌이 크고 단단하게 박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은 이렇게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 중에도 밭을 개간하지 않아서 돌밭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밭은 앞의 경우에 비해 비질리의 돌이 작고 얕게 박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는 은혜를 받고 충만해집니다.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지요. 그런데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구습을 쫓아 세상과 짝하며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예를 들어 모태신앙을 가진 분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때를 따라 은혜도 받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에 젖어듭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가지요. 들은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돌밭 중에는 부분적으로나마 돌밭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밭에서는 부분 싹이 자라서 열매도 맺습니다. 이 유형은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잘 행하지만 어떤 말씀은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열매가 전혀 안 맺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더 이상 밭을 개간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이룬 분야, 인정받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발견하지 못하니 개간하려고 노력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변개함 없이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매도 맺지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주변 사람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또 수근수근하고 판단 정죄하여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지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록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등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는 것에 비해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이라면 큰 부흥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화평을 깨트림으로 이 사람의 좋은 마음, 곧 변개함 없는 마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돌밭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옥토밭은 되지 않았는데 돌밭이 아닌 마음밭의 부분 안에 씨가 뿌려지고 또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 맺는 돌밭이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은 나머지 밭은 돌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돌밭이 아닌 부분 안에서 내가 열매 맺고 있어서 마음밭 개간을 멈춰 있거나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많이 보는데요. 나는 어떠한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나 이거 잘하는데요. 그거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에 다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옥토바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성도는 마음이 부드럽고 선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데 성실하지 못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어기는 등 매사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요. 수년이 지나도 이런 모습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평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는 어느 정도 싹이 나고 자랄 수도 있겠지만 곧은 마음을 이루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화평함의 분야를 크게 사서 사명을 맡긴다고 해도 중요한 사명은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니까 처음 마음과 끝 마음 아니면 또 어느 곳에서 구멍을 나니까 화평해서 사람들과 덕스럽게 소리가 나지는 않기는 하는데 큰 열매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에게 좋은 점 또 단점이 있긴 나름입니다만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단점을 빨리 고쳐서 모든 것에 장점을 갖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더 귀히 쓰일 수 있어요. 쓰십니다. 그런데 장점만 나 자꾸만 보고 나 이거 잘하잖아요. 나 이거 잘하는데 왜 안 써주세요? 그러는 일꾼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멈춰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화평함을 이루는데 불성실한 이런 분에게 회사를 경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고 싶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 축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분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마음은 돌밭에 해당하지요.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개간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돌에 아니면 가시떨기에 이런 속성들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겸비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잘한 것, 내가 수고한 것에 칭찬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마음밭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장점,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 이것은 수고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아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었지? 무엇을 내가 더 잘했으면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더 높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단점, 나는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은 나에게 큰 단점으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 나는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애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영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마음밭 개간을 안 하고 멈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마음밭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 참 많아요. 내가 100% 돌밭이 아니기 때문에 돌밭에 속성이 있고 나머지는 또 좋은 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 안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이 열매 맺는 부분들 때문에 자꾸 돌밭인 부분 아니면 길가와 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자, 이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마음밭을 개간하자라고 하는 것이니 꼭 이러한 여러분 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찾아서 이거 걷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 이루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아름다운 천국 처소가 내 것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밭 개간은 심는 것과 함께 항상 변함없이 이루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온 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한들 멈추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루었다 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 내게 있는 단점들을 찾는 그리고 그것을 겸비하게 고쳐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밭을 개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사와 표적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크게 기뻐했지요. 그런데 기뻐 춤추며 찬양하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충만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평하곤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 씨를 뿌린 것처럼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종 모세와 늘 함께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척박한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고 말았지요. 성도 여러분, 밭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뿌려도 싹이 나기가 무섭게 말라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척박한 돌밭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고 또 뿌리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요. 지금이라도 다시 결단하고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며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랑을 의지해서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옥토밭으로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천국 처소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